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빗속을 뚫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시아의 세 아들과 요시아의 장손까지 한번 정리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죠. 느고라는 사람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길을 좀 내달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일본이 명나라를 치겠다며 길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했지만 요시아가 정세 판단을 잘못한 거죠. 나는 길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무깃도 전투인데 거기서 요시아는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한편 요시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1번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2번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3번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세 아들 중에서 2번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말은 여호아하스가 제일 똑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도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호아하스도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깃덕에서 내려오던 바로 왕 느고가 누구 마음대로 왕을 세워 하면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세운 왕이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둘째에게 밀릴 만큼 뛰어나지 않은 그저 그런 왕이었겠지요. 애굽에서 허수아비로 세울 만큼 만만해 보이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애굽 눈치를 보면서 11년간 통치를 하는 중에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놓고 커다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무기또는 작은 전투였지만 갈그미스 전투는 대형 전투입니다. 그 전쟁으로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벨론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쥐고 남아하던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보니까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었는데 3년 만에 이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게 되죠. 가만 안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가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또 끌고 가는데 그것이 1차 포로입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쉽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역대기에는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되었다고 했고 열왕기에는 18세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대기 기록은 아버지 여호야김과 공동통치를 시작했던 때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열왕기에는 단독 통치를 할 때의 나이인 18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을 1차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중에 공동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두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통치를 한 지 100일 만에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과 나머지 사람들을 또 데려갔는데 그것이 2차 포로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아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함께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둘째에게도 밀리고 첫째에게도 밀렸고 조카에게도 밀렸던 시드기야의 통치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얼마든지 의로운 길을 걸어갔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버리고 악한 왕인 형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한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터진 웅덩이로 비유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왕이 신실하게 엎드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라고 합니다. 함께 예레미야 38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에 복종하는 척 하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게 됩니다. 갈기미스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 편을 들어요. 양다리 외교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찼고 시드기야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바벨론에 대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죄악이 극에 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말씀 대신에 바벨론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입니까? 불같은 성미의 왕입니다. 절 안 한다고 풀무불에 집어던지라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자기가 세워가지고 왕으로 앉힌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2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1, 2차 포로로 약해진 국력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양식이 없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이때를 놓칠세라 바벨론이 총공세를 펼치니까 유다 군사들은 도망가기 바쁘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비참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군대에게 따라잡혔다. 그러면 군사는 결사항전을 해서라도 왕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살겠다고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도 똑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훈해 주신 것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반역에 대한 신문을 받습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는지 시드기야의 어린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두 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안구가 이렇게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더 큰 게 안쪽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빼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찍어서 후벼 파냈을 것입니다. 피와 고름이 흐르는 끔찍한 광경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노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에게 끌려감으로써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 16절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여기 보시면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신들을 보내신 곳에서 나타납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르셨던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사람들을 비웃고 욕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께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그들을 묵과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민족은 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국제 정세를 볼 때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세 보였거든요. 바벨론이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멸망의 심판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든 지켜주셨기 때문이요. 바벨론 요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그렇게 큰 고통과 피 흘림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을 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남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이야기만 하고 재앙만 내리도록 하는 사특한 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닌 재앙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자 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왜 왔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공의와 진리가 없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와 허물이 심히 많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개를 통한 회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내가 볼 때 납득되지 않아도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황폐함의 시간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바벨론으로 세 번에 걸친 포로 행렬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토지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 황폐함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고난의 시간이고 징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무슨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회복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쯤 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강제로 지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어떻게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소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키고 잘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대기의 시각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충분하게 지키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아예 교도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게도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 안 드리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드리고 어떤 사람은 벌금으로 나라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으로 드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회개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일조와 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엄한 사람에게 엄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바뀌어졌다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함과 광야와 포로의 어두운 시기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되어 신앙의 옥토가 만들어지는 소망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언제나 옳습니다.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받는 황폐함과 광야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